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무능력하는 삶을 살다가 능력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십니까? 복음을 누린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오직이 된다면, 오직 예수 된다면 그 안에 다 축복 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도 지금 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힘 빠져 있는 거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잘못하면 감옥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피해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한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된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의 무능력한 삶이 우리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힘이 다 빠져 있는 거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부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근데 지금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습니다. 맨 육신적으로만 봅니다. 오늘 여러분 모처럼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너무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굳어 있다가 말이지 밖에 나가면 막 그냥 활기를 띠고 말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성도죠. 저도 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면 복음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목사들이지만은 그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즐겁긴 즐거운데 기쁘질 않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 깊은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 제가 짧은 시간에 끼어들어서 뭘 설명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를 이상하게 또 생각할까 싶어갖고 얘기도 못하고. 어쨌든 그런데 복음 깨달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만나면 뭐 대화 안 해도 너무 좋아요. 같이만 있어도 기뻐요. 서로 눈만 봐도 소통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성도는 복음을 못 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못 누려지면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 못 누리면요, 두려워할 일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요, 진짜 염려할 것밖에 없다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자체가 문제다 그랬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가룟유다 대신 사도를 한 명 보충하는데 부활을 말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거든요. 부활의 증인될 사람을 우리가 뽑자.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마띠아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부활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능력과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부활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절날 뭐 하는 날이죠? 삶은 계란 까먹는 날입니까? 아니면 칸타타 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뭐 연극하는 날입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날 그러면 선물 교환하는 날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야 완전 타락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해도 우리는 맨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되었죠.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인간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부활하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전에도 믿었지만 진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겁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완전 죽었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디 하나를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재창조를 하셔야만 됐거든요. 우리를 죽였다가 살릴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바꾸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게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모습은 똑같지만, 똑같지도 않아요. 좀 늙었지만. 그러나 완전 다른 존재라니까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고 조금 변했어.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구원도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완전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길도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다니까.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자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출자아가 안 됐다니까. 아직도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대적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자아가 제일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자꾸 우리는 원인을 저 사람한테 찾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구원도 죽는 길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자아를 해결하는 길도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난다니까. 내 자랑 나와요. 내 염려 나온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제한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파로 교인들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있죠.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아무 일도 사명도 감동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서로 싸우느라고.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근데 여기서 제일로 인기 있었던 파가 베드로파라, 베드로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지금 갈등 많습니까? 서로 장로파, 목사파, 무슨 파 해가지고 지금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큰 교회마다.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제일 인기 있었던 파가 베드로파거든. 왜 인기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거든요. 동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육체로 같이 있었던 베드로, 그게 그렇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여러분과 내가 더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승천하심으로 대신 와계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부활승천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활 믿음이 있다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희미할 수밖에 없겠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언약이 믿어지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침표 찍었단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마침표 찍어서 끝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 문제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은 축복 다 받았습니다. 끝났으면 더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지 우리에게 축복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한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뭘 달라고 자꾸 그럽니까? 이미 다 와 있어요. 축복 끝났어요, 여러분요. 저주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부활 믿음을 가지면 이런 확신이 생겨요. 예전에 그렇게 부활주의를 지켰어도요, 부활절 행사를 했었어도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확신이 없었다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핵심 때 유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오직 되면 끝난다. 다 있다, 그 안에. 오직 안 되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지. 오직 예수 되면 다 있다 그랬어. 오직 예수. 우리는 뭐 대강 예수, 완전 예수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한계가 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면 다 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은 오직 예수 아닌 목사들, 오직 예수 아닌 사람들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싸우느라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밝히고 뭐 다른 거 밝히고 자리 밝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30년 싸우느라고 힘들었다고 어제 핵심 메시지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면 끝나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걸 깨달은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직 예수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도 감사하게 참 모자란 인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 제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요. 저는 많이 체험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든데 다 내려놓게 하는 순간 너무 편안한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 다 책임지세요.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이 있다면 부활 믿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박태선 장로라고 그 천부교입니까?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 잊어버렸네. 그 시체 놨는데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갖다 묻었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사이비 교주지 그게. 그리스도라면 살아나야지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목격한 제자들은 아 정말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믿은 거예요. 옛날에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산단 말은 완전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그 말. 아멘. 완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걱정합니까? 종은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걱정은 주인이 하더라도 하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농사짓는 집에 주인이 걱정합니까? 종이 걱정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100% 우리가 그럴 수는 잘 안 되지만 100%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100% 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사장님과 사원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순종 안 합니까? 주인에게 대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준다고. 스데반은요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그냥. 그게 주종관계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삶입니다. 사람의 삶입니다. 바울은 아픈 채로 있으라니까 아픈 채로 있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아픈데 기도했더니 안 나면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어려움 당했다고 왜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또 항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아야지.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100% 순종할 뿐만 아니라 100%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말로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래놓고 내가 주인이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지. 내가 주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이 부활 믿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요한복음 14장을 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4장. 다 찾겠습니다. 18절 19절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 불신자는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더 확실하게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시겠단 말이거든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86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못 누렸던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바울이요. 얼마나 그냥 안타까우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이고 내가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죽어서 없어진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의 현재성. 부활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의 현재성, 예수님의 영원성, 부활의 첫 열매. 제가 부활주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했죠.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도 그 다음 열매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게 육체로 계실 때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이지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 베드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육체로 계실 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인기가 높았었다니까? 그걸 부러워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해서 여기 오지 않았냐. 나를 봐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 성경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들에게 다 위로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셉투아진트죠. 60인경. 아니 70인경. 60인경이 아니 70인경.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야만 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언제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예?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언약 없이 응답 왔다. 이게 미신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언약을 언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름은 안 될게요. 성도들이요, 무슨 말만 하려고 해도 목사님, 내 얘기 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요. 내 얘기 하지. 제 얘기 하시려고요.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할게. 근데 그 얘기 안 하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 대신 이거 비밀입니다.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할게요. 그런 말도 안 해놓고 말이지. 내가 뭐 이렇게 말했다고 또 말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분이 지금 하던 일을 안 하겠대요. 주의 일을. 왜요? 그랬더니 나는 훈련도 못 받고 제대로 예배에 참여도 못해요.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내가 알아요. 일이 바쁜 분이에요. 그 맡은 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00% 직장에서도 300% 일하라고 하잖아요. 사장님이 봉급 줄 때 미안할 마음이 가질 정도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본인이 예배에 참여 못하고 훈련도 못 받아서 내가 참 죄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던 일조차 중단하면 더 손해다. 있는 믿음도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자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바꿨대요. 그래, 내가 이 일까지 놔버리면.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다는 자체가 그분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맡겨진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예? 이분은 자기가 그 일 귀한 일인데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이 예배 참여 못하니까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분 기분 좋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생각하기를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일까지 내가 안 한다면 더 나는 더 흔들리지 않겠냐. 그런데 그분 얘기가 아무리 내가 바빠도 제가 알거든요. 바쁜 줄.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주일 날은 그분이 뭐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거든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하루는 나와야 되겠다. 이틀은 어려워도 둘 중에 하나는 그걸 잘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분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놓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람이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뺑소니 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위로한 게 아니라니까. 부활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린 건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줬다니까. 성경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 놓쳐보세요. 그럼 부활신앙 다 까먹습니다. 그리스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무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은요. 참 염려거리인데 맨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이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꼭 뭐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것만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 더 큰 기적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지.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교회 바깥에서 막 박해가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천하에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고 외칩니다. 그 종교인들이 득실거리는 법정에서 말이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오는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핍박도.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내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나냐 삽비라, 중직자 부부가 동시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니까. 이거 시험들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구제품 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발라파 과부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섰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 바깥에 핍박, 교회 안에 문제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진짜 누립니까? 부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가니까 일주일 동안 부활, 그 무슨, 그 축제 기간이더라고, 보니까. 그 추수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의미는 몰라. 하나도 몰라.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주의를 그렇게 지켜도 진짜 부활의 의미를 몰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Nobody, nowhere.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세워졌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이런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목회적인 단순히 점심을 해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밥을 따뜻한 밥을 먹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그동안 힘들지만 여전도 회원들한테 밥을 하시라고 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밥 해먹지 말자. 김밥을 먹자.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막 빛이 나네.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빛이 안 나도만. 제가 10월까지는 코로나도 있고 김밥을 먹고 그 다음부터 더 생각해 봅시다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김밥으로 대체하자. 그 대신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밥 안 해 먹는다고 다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점도 많더라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땀을 흘리셨죠. 제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포럼할 수 있는 시간, 그 여유가 있어요. 좀 피곤한 분은 잠깐 잘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런 이점이 있는데 또 많은 이점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제 큰 교회는요 매식해요. 다 바깥에 나가 사 먹고 들어와요. 김밥 먹어요. 밥 할 수가 없어요. 다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 그럴 시간표가 됐다. 내가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했더니 밥을 해서 그래. 이제부터 밥을 하지 말자. 밥하니까 맨 밥 먹을 숫자만 모이는 거라 이게. 김밥 먹어라. 김밥은 얼마든지 시켜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계를 깨야 되겠다 싶어하고 밥을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잖아요. 아멘. 아무쪼록 오늘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전체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혀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능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현장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갖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까지 증인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절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교회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길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